이후로 예루살렘 성전 바깥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군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흥분해서 다시 또 바울의 설교를 중단시키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알고 싶은데 천부장은 알 수가 없자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서 채찍질해서 신문을 하라고 명합니다. 근데 로마 시민인 것을 바울은 그때 드러내게 되고, 로마 시민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제 그의 결박을 풀어주게 되고,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이야기죠. 산헤드린 공회는 성전의 한쪽 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 공간이 산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제 내려와서 성전 서쪽 벽 아래 회의실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천부장을 가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어저께만 해도 이제 맞은 상처로 뭐 피도 많이 나고 이런 상태로 이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한 밤을 지낼 수는 없었겠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맞아보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얼마나 편하게 잘 수 있었겠어요. 이분이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쇠살도 좀 풀리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로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 종교적인 의결기구였고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판을 보통 하게 되는데, 종교재판이죠. 종교재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종교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 같은 형식으로 천부장이 이 모임을 소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는 말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MBTI가 뭐였는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이런 최고 법정에 서게 되면, 그것도 피고 비슷한 입장으로 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정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징역을 3년을 할지 아니면 징역을 10년을 할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떨리는 문제겠어요. 근데 의외로 바울은,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의 용기를 드러냅니다. 이거는 바울이 죄인이 아니다, 바울이 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이 이런 용기를 내는 근원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1절에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죠. 주목하여. 이건 의도적으로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이 죄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빤히 쳐다볼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주목한다고 얘기하죠.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를 기소하고 있는 그 내용, 내가 유대인들을 거슬려 말했고 또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은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살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때때로가 아니고 범사에,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유대인으로서, 충성스러운 유대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뺨을 때리라는 얘기죠. 거짓말로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의 진위를 판단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파악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는 47년에 대제사장이 돼서 58년이나 59년쯤에 물러났는데 이 사람은 역사가들의 기록이나 모든 기록들,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고 다른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십일조의 몫을 가로채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하고 암살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58년, 9년쯤에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고 66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독립전쟁이죠. 그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내부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그 공공의 적인 셈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입을 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와, 이거는 그냥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갑자기 그동안 한 예수 믿고 참고 있던 게 확 폭발을 한 걸까요?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나를 때리라고 그러는데 네가 맞을 놈이야. 이렇게 막 우리 거칠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주님 가르쳤어요. 바울도 심지어 고린도 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바울의 곁에 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차가지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해?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의 대답은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 이 사람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학자들이 저마다 자기 해석을 다 갖다 붙이는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바울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울도 한번 뚜껑이 열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단순히 바울을 두둔하고 변명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선지자적인 태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아주 탐욕스럽고 정치적이며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부패함과 죄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또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서울 정도로 말씀하셨죠. 욕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화했을진저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지금 선지자적인 언어로 주님도 선지자적인 언어로 말씀하신 건데 바울도 선지자적인 언어로 회칠한 담이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13장에서 에스겔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을 무너져가는 금이 가고 튀어나오고 무너질 것 같은 담에다가 회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칠을 함으로써 그 담이 무너질 것을 안 보이게 해줌으로써 괜찮아 괜찮아 큰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암이 아니야 그냥 소화불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죽을 병에 걸린 백성들을 향해서 고쳐주면서 나름대로 고쳐주면서 반창고를 발라주면서 아 이거 그냥 괜찮은 거라고 시간 지나면 낫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에스겔은 그렇게 말했어요. 회칠한 담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서 아나니아여 너야말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주를 넘어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는 66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을까? 알았다고 해도 되고 몰랐다고 해도 되고 우리가 모르니까요. 학자들도 다 나가시니까요. 근데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바울의 말이 그러면 거짓말인가? 이게 하나의 그 해석인데요. 아나니아야, 나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다운 사람도 아니며 대제사장인 걸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짓, 넌 거짓 선지자야. 라고 돌려서 지적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산헤드린 앞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누가가 기록하는 바 그것은 굉장히 사자 같은 담대함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산헤드린에서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이제 산헤드린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의 모습 베스토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의 모습, 이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굉장히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에 서셨습니다. 죄인으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죄가 없으신 분다운 면모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버랩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6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사두개파가 다수였고 바리새파는 소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71명이다, 72명이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떻든 70명 중심으로 구약의 70명의 장로들 전통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사두개파들은 전에 초대교회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다 사두개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은밀하게나마 대놓고는 할 수 없죠. 은밀하게나마 반로마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서는. 그리고 율법에 천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교리, 천사, 영의 존재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는 이렇게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연합을 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따름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보면 사두개파는 사두개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1세기에. 그러나 반면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들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 전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스테반을 죽였을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멤버로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자기는 이제 신문을 받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회의 성격과 구성과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되게 전략적인 말을 한 거 맞습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태도나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여기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은 전략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서 전략적인 말을 해서 지혜롭게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웃기지 않아요? 이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어저께 설교한 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은 맞아. 근데 이 사람의 해석은 틀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진정성은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꺼냅니다. 다시 영내로 데려가죠. 다시 결박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 시민인 것 이미 알았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화가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일정표를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서둘러서 오순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서둘렀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전달했을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신자들, 이게 바리새파 신자들이죠. 이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널 오해하고 있으니 너 지금 마침 나시린 서약을 마치고 이제 정결 규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비용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이 너도 여기에 껴서 정결 규례를 행해라. 그래서 7일 동안 하는 이 규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레가 차감해. 7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지가. 근데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난리가 나서 바울은 폭도들에게 그 폭도로 변한 군중들에게 맞아서 결국 천부장에게 구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는 열흘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열흘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 열흘이었겠어요. 켄트 휴즈가 그날 밤 바울의 상황을 묘사하는 게 정말 내용이 좋아서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이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였습니다. 이날 밤이요. 산헤드린에서 나와서 이제 그 밤. 수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매 맺는 증언을 하기를 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방인들과의 접촉 때문에 그를 의심스러워하는 율법주의적 신자들로 가득 찬 타협적인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희망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증언하려던 그의 꿈은 그의 발 앞에서 재가 되었고 로마에서 성공적인 증언을 하려던 비전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사람 이라도 전투 후에는 저조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깊은 저조함 속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완전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홀로 낙담하고 의기소침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바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신자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압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들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뽑아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뽑아버릴 수는 없어요. 믿음의 뿌리를. 그러나 흔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건데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을 때 밝은 광채가 비쳤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방을 환하게 채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상상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어떤 주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은 이렇게 지쳐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와 그 말씀으로 순식간에 소생되었겠죠.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고 신약성경에 그 담대하라는 말은 5번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많이 안 나오죠.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다섯 번의 상황은 공통적으로 주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바울이 이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했었어요. 선지자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는 말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 연보를 전해주고 로마로 갈 거야 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죄수의 몸이 된 바울에게 로마로 가려는 그의 계획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네가 풀려날 거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증언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든 낙심과 우울에 덮여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날 밤의 바울에게 예기치 않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날이 밝았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극단적인 열성파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 굉장한 결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인 음모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동맹을 하고 맹세를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공회원들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는 길에서 우리가 죽이겠다고. 바로 그날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조카를 통해서 바울이 그 일을 듣게 하십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된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우리 몰라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알게 되었는지 자세한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바울의 조카를 알게 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삼촌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둘이 얘기할 만큼 방문하는 사람과 둘이 얘기할 만큼 간섭받지 않고 그만큼의 자유는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백부장을 통해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하게 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천부장은 이 음모를 듣게 되자 대단히 지혜롭고 신속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23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밤 제3시, 밤 9시에요. 6을 더하면 밤 9시에요. 밤 9시에 바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명이 지금 가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이에요. 470명이에요. 죄수 하나를 호송하는데 가이사랴까지 한 100km가 안 되거든요. 북쪽으로. 470명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천부장이 관할하고 있는 군대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로마 시민을 살려주려고 지금 무지하게 지금 애를 쓰는 게 분명해요. 청부장은 총독인 벨릭스에게 가이사랴의 이제 총독 관저가 있으니까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26절부터 30절인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세속적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이 내용은 바울의 그 소송 과정에서 읽혀졌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 총독은 이제 뭐 참모한테 읽으라고 했을 것이고 바울이 들었고 이걸 전해줬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절에서는 발신인인 천부장의 이름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죠. 수신인인 총독 벨릭스의 이름이 나오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27절은 바울을 체포한 경위를 설명하고 28절은 산헤드린 청문회가 열렸다는 보고를 하고 29절은 이 사건의 법적인 소송과 법적 판결에 대한 천부장 자신의 판단을 쓰고 있고 30절은 바울을 불법적으로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부득불 총독에게 이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는 경위와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천부장은 자신의 과오를 덮고 약간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 아니죠. 시끄러워서 가서 얘를 잡아서 채찍질해서 신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잘 포장해서 씁니다.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안토니우스 벨릭스인데요. 52년부터 59년에 유대 총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해방된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글라우디아 총독, 글라우디아 황제의 엄마 안토니아의 집안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풀려난 사람들은 그 성을 따라요.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노예인데 자라나면서 이제 글라우디오하고 같이 자라나면서 좀 친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사마리아 지방의 하위 관리로 보냈는데 승승장구해서 총독까지 유대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타키투스는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노예의 정신으로 폭군 노릇을 하면서 온갖 잔인함과 정욕에 빠진 인간이다. 그래서 로마 이 고귀한 신분의 로마 시민들은 이 벨릭스를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밤에 470명의 군인들과 함께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지게 되고 이게 아까 제가 100km가 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열흘 전에 내려왔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에요. 가이사랴를 지나서 내려왔잖아요.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빌립의 가정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안디바드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아마 50km가 좀 넘죠. 쉬지 않고 그 밤에 행군했다면 그 이튿날 도착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병만 남겨두고 창병과 보병 400명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위험이 이제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총독은 이제 편지를 보게 되고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물어요. 길리기아 사람이다. 이 묻는 이유는 이게 사건이 복잡하고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고 골치만 아픈 사건이면 그 동네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떻든 벨릭스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재판권을 책임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궁이 이제 관저였습니다. 근데 닷새 후에 24장에 보면 닷새 후에 이제 대제사장이랑 장로들이랑 올라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닷새 동안 이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을 주석가들은 보통 이렇게 봐요. 더 이상 천부장이 그에게 베풀었던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런 혜택이나 특혜 같은 것들이 없이 그냥 감방에다가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봐요. 죄수로서. 그러니까 이 닷새가 굉장히 바울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11절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더라면 더더욱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에게 붙잡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찬송가 제목입니다. 찬송가 440장의 제목인데 이 찬송 제목이에요. 그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야말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 찬송 가사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거짓 비난, 이유 없는 미움, 그리고 어려움들을 숱하게 겪습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거죠. 신자의 삶이 사실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끌어주는 삶이니까 고생하지 않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따름이들의 삶은 도리어 고생길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리고 어두운 그늘에 에워싸일 때도 있습니다. 욕도 먹고 미움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정신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저녁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의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이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삶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밤중에 경험한 은혜가 첫 번째예요.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때문에 비난과 위험을 경험하는 성도가 누리는 비상한 은혜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십니다. 주님의 격려는 언제나 환상으로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환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격려는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뭐 특별히 어디를 탁 펴서 읽는 게 아니고 늘 순서대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때로는 뜻밖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저한테도 떠오르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켄트 휴즈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 깊은 밤, 깊다는 말은 정말 깊은 밤이니까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낙심하고 힘든 그 밤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아마 가지고 계시겠죠. 만일 여러분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따라 가려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그 깊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 깊은 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지는 않죠.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은혜를 내가 너무나 사모하니까 저에게 깊은 밤만을 매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죠.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자유인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로마로 갔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총독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왕들 앞에 설 수 있겠으며 그 어떻게 로마의 최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섭리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바울을 죄수가 되도록 예루살렘에서부터 묶으셔서 그를 가이사랴로 올려보내시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총독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고집스럽게,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다면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만을 본다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감지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말이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역사의 더 큰 관점에서 과거를 보고 내 인생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 맞으니까. 지금 맞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진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읽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이야기예요. 유명한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인 이그나치 이안 파드레프스키라고 하는 1860년에서 1941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피아니스트인데 폴란드에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외무장관도 하셨고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미국의 한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할 때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턱시도와 아주 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이제 상류 사회의 놀이죠. 참석을 했어요. 다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근데 청중석에 안절부절 못하는 9살짜리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도 피아노 치기 싫어해서 엄마가 이 명장의 피아노를 듣고 얘가 피아노를 좋아하기를 바래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얘는 뭐 그냥 계속 몸을 비틀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엄마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얘가 튀어나갔어요. 조명이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피아노라고 그랬는데? 스타인웨이. 네. 그런 데는 스타인웨이가 있죠.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고 가죽으로 탁 된 그 의자도 좋은 게 있고 걔가 거기 올라가 앉았어요. 9살짜리 애가. 이게 대형 사고죠. 검은색 흰색 엄마를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다가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리고 걔가 뭘 쳤을까요? 젓가락 행진곡. 이거! 젓가락 행진곡을 쳤어요. 사람들이 비난하죠. 웅성웅성거리고 빨리 거 끌어내라고 그러고. 근데 파데렙스키가 뒤에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얼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얘는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쳐준 거예요. 맞춰가지고. 수백 개 찌푸리고 짜증나고 당황한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연주를 하면서 파데렙스키가 그 아이 귀에다가 속삭였대요. 이렇게 계속해. 포기하지 마. 아들아. 이제 아들은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왜 영어에서 son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연주해.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마. 이 얘기가 오늘 본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젓가락 행진곡 이상 치겠습니까? 그것도 못 치는데 저는. 근데 주님과 협주를 하는 거예요. 합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은 그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수든 자유인이든 네가 뭘 대단한 일을 한다면 어쩐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야. 때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얘처럼 사고치는 순간이 엄청 많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나대다가 욕먹고 사고, 대형사고죠. 근데 주님 그러세요. It's okay. 괜찮아. 계속해.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합주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땡땡땡땡거리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옆에서 치니까 이 땡땡땡땡이 땡땡땡땡이 아닌 거죠. 영광스러운 여정이죠. 아무데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여정이죠.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엄청 많지만 내가 지금 사고치고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지금 머물 때도 많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주님과 합주하는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